여기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KNLS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은 미 합중국 알래스카주 앵커 포인트에서 전파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찬양과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담은 기도, 그리고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은 2023년 3월 4일 토요일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치시기 전날 밤 기도하실 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신약성경은 읽기 쉬운 성경 번역본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구약성경은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새번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의 성경을 신약에서 한 장, 구약에서 한 장 함께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들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누가복음과 구약 창세기입니다.
15장. 많은 세무원들과 죄인들이 예수의 말씀을 들으려고 가까이 모여들었다. 그러자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 선생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하였다. 이 사람은 죄인들을 환영하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구나. 그러자 예수께서 이런 비유를 들려주셨다. 너희 가운데 누가 양 100마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 가운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고 하자. 그러면 그 사람은 다른 99마리를 들에 둔 채 나가서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그러다가 찾으면 그는 기뻐서 그 양을 어깨에 메고 집으로 갈 것이다. 그 사람은 친구와 이웃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이렇게 말할 것이다. 잃어버렸던 내 양을 찾았습니다.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늘에서는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크게 기뻐할 것이다.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 99보다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 때문에 더 크게 기뻐할 것이다. 어떤 여자가 은돈 10개를 가지고 있다가 그 가운데 한 개를 잃어버렸다고 하자. 그 여자는 불을 켜들고 집을 샅샅이 청소하며 그 돈을 찾을 때까지 구석구석 뒤지지 않겠느냐. 그러다가 잃어버린 돈을 찾으면 친구와 이웃들을 불러 이렇게 말할 것이다. 잃어버렸던 은돈을 찾았습니다.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이와 마찬가지로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천사들이 기뻐할 것이다. 예수께서 이어서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아버지의 재산 가운데서 제가 받을 몫을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는 재산을 두 아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며칠 뒤에 작은 아들은 자기가 받은 것을 모두 가지고 집을 떠났다. 그리고 먼 지방으로 가서 방탕하게 사느라고 가진 돈을 헛되게 써버렸다. 그가 가진 것을 모두 다 써버린 뒤에 그 지방에 심한 가뭄이 들었다. 어디에도 먹을 것이 없어서 아들은 딱한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그래서 그는 그 지방의 어떤 사람을 찾아가서 일자리를 얻었다. 그 사람은 아들을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다. 아들은 매우 배가 고파서 돼지들이 먹는 콩깍지라도 배를 채우고 싶을 정도였다. 그러나 아무도 그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았다. 그제야 아들은 제정신이 들어 이렇게 말하였다. 아버지의 그 많은 종들에게 먹을 것이 남아 도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게 되었구나. 여기를 떠나 아버지께 돌아가야겠다. 가서 아버지께 이렇게 말씀드려야지. 아버지, 저는 하나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도 없습니다. 저를 아버지의 싹꾼들 가운데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마침내 아들은 그곳을 떠나 아버지의 집으로 갔다. 아들이 아직도 멀리 있을 때에 아버지는 아들을 보았다. 아버지는 아들이 불쌍한 마음이 들어 아들에게 달려가 끌어안고 입을 맞추었다. 아들이 말하였다. 아버지, 저는 하나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도 없습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종들에게 말하였다. 어서 가서 좋은 옷을 꺼내서 내 아들에게 입히고 가락지도 끼워주고 신도 신겨주어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잡아라. 우리 잔치를 베풀고 축하하자. 나의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나는 이 아이를 잃었다가 다시 찾았다. 그래서 그들은 축하하기 시작하였다. 밭에 나가 있던 큰아들이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다. 그가 집에 거의 이르렀을 때에 음악 소리와 사람들이 기뻐 춤추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종 하나를 불러서 물었다. 이게 다 무슨 소리냐? 종이 대답하였다. 아우님이 돌아오셔서 아버님께서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아버님께서는 아우님이 무사히 집으로 돌아오셔서 무척 기뻐하고 계십니다. 큰아들이 화가 나서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자 아버지가 나와서 그를 달래기 시작하였다. 큰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이 여러 해 동안 저는 종처럼 아버지를 섬겨왔습니다. 그리고 한 번도 아버지의 말씀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는 저에게 염소 한 마리라도 주어서 제가 친구들과 함께 잔치를 열게 해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몸 파는 여자들에게 아버지의 돈을 써버린 아버지의 이 아들이 집으로 돌아오자 아버지는 그를 위해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하였다. 아들아, 넌 언제나 나와 함께 있지 않느냐? 내가 가진 것이 모두 내 것이다. 그런데 내 아우는 죽었다가 살아났고 나는 잃었던 아들을 다시 찾았다. 그러니 기뻐하고 즐겁게 잔치를 여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Peace like a river. Peace like a river flows through my soul, flows through my soul. I've been forgiven, cleansed and made whole. Peace like a river so gently is flowing, how sweet to my soul is this. Marvelous peace, sweeter and sweeter each day it is growing, like billows of glory it never shall cease. Filled with the Spirit, happy and glad
that Jesus has given,
sweetly has given
such wonderful peace,
wonderful peace, peace gently flowing, peace gently flowing, so sweet and divine, sweet and divine.
It
gives the assurance, gives the assurance
that
Jesus is mine,
Jesus is mine.
Peace like a river so gently is flowing, how sweet to my soul is this marvelous peace. Sweeter and sweeter each day it is growing, like billows of glory it never shall cease. Filled with the Spirit, filled with the Spirit,
oh, I am so glad,
happy and glad
that
Jesus has given, sweetly has given
such
wonderful peace,
wonderful peace.
Peace like a river so gently is flowing, how sweet to my soul is this marvelous peace. Sweeter and sweeter each day it is growing, like billows of glory it never shall cease. Filled with the Spirit, filled with the Spirit,
oh,
I am so happy and glad,
my
Jesus has given,
sweetly
has given
such
wonderful peace.
Wonderful,
wonderful, wonderful peace.
창세기 제33장. 야곱이 고개를 들어보니 에서가 장정 400명을 거느리고 오고 있었다. 야곱은 아이들을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나누어서 맡기고 두 여종과 그들에게서 난 아이들은 앞에 세우고 레아와 그에게서 난 아이들은 그 뒤에 세우고 라헬과 요셉은 맨 뒤에 세워서 따라오게 하였다. 야곱은 맨 앞으로 나가서 형에게 가까이 가면서 일곱 번이나 땅에 엎드려 절을 하였다. 그러자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끌어안았다. 에서는 두 팔을 벌려 야곱의 목을 끌어안고서 입을 맞추고 둘은 함께 울었다. 에서가 고개를 들어 여인들과 아이들을 보면서 물었다. 내가 데리고 온 이 사람들은 누구냐? 야곱이 대답하였다. 이것들은 하나님이 형님의 못난 아우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입니다. 그러자 두 여종과 그들에게서 난 아이들이 앞으로 나와서 엎드려 절을 하였다. 다음에는 레아와 그에게서 난 아이들이 앞으로 나와서 엎드려 절을 하였다. 마지막으로 요셉과 라헬이 나와서 그들도 엎드려 절을 하였다. 에서가 물었다. 내가 오는 길에 만난 가축들은 모두 웬 것이냐? 야곱이 대답하였다. 형님께 은혜를 입고 싶어서 가지고 온 것입니다. 에서가 말하였다. 아우야, 나는 넉넉하다. 너의 것은 내가 가져라. 야곱이 말하였다. 아닙니다. 형님, 형님께서 저를 좋게 보시면 제가 드리는 이 선물을 받아주십시오. 형님께서 저를 이렇게 너그럽게 맞아주시니 형님의 얼굴을 뵙는 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듯합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베푸심으로 제가 가진 것도 이렇게 넉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제가 형님께 가지고 온 이 선물을 기꺼이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간곡히 권함으로 에서는 그 선물을 받았다. 에서가 말하였다. 자, 이제 갈 길을 서두르자. 내가 앞장을 삼아. 야곱이 그에게 말하였다. 형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아이들이 아직 어립니다. 또 저는 새끼 딸린 양떼와 소떼를 돌봐야 합니다. 하루만이라도 지나치게 빨리 몰고 가면 다 죽습니다. 형님께서는 이 아우보다 앞서서 떠나십시오. 그렇게 하시면 저는 앞에 가는 이 가축떼와 아이들을 이끌고 그들을 걸음에 맞추어 천천히 세일로 가서 형님께 나가겠습니다. 에서가 말하였다. 그렇다면 내가 나의 부하 멧을 너와 같이 가게 하겠다. 야곱이 말렸다. 그러실 것까지는 없습니다. 형님께서 저를 너그럽게 맞아주신 것만으로도 만족합니다. 그날로 예서는 길을 떠나 세일로 돌아갔고 야곱은 숲곳으로 갔다. 거기에서 야곱은 자기들이 살 집과 짐승이 바람을 피할 우리를 지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이 숲곳이 되었다. 야곱이 밧단 아람을 떠나 가나안 땅의 세겜성에 무사히 이르러서 그 성 앞에다가 장막을 쳤다. 야곱은 장막을 친 그 밭을 세겜의 아버지인 하모르 아들들에게서 은 백냥을 주고 샀다. 야곱은 거기에서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렐로헤 이스라엘이라고 하였다.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닷줄을 끌어 깊은 대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베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정하라.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밑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 번에 하려 한 거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전하.
어린이를 위한 성경 동화 시리즈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된다 라고 했습니다. 성경 동화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어린이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준비했습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진리를 깨닫도록 가르치자 유대 나라의 지도자들과 제사장들은 겁이 났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들의 말을 듣지 않게 될까봐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그럴듯한 죄를 뒤집어 씌워 예수님을 잡아 가둘 궁리만 했습니다. 옳지, 예수라는 자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지? 어디 그뿐인가? 자기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떠버린다네. 예수님의 열두 제자 중에 가룟 유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일행의 돈주머니를 맡은 사람이었습니다. 유다는 차츰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 실증이 났습니다. 그래서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러자 마음속에서 마귀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유다야, 간단한 문제를 갖고 무슨 고민을 하니? 예수를 팔면 되잖아.
뭐? 예수님을 팔아?
그래, 제사장들에게 예수를 팔면 돈도 많이 벌고 더 이상 예수님을 따라다니느라 고생하지 않아도 되잖아. 마귀의 유혹에 빠진 가룟 유다는 대제사장을 찾아가 말했습니다. 예수를 넘겨주면 얼마를 낼 테요? 대제사장들은 매우 기뻐하며 은돈 30개를 내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셨지만 유월절에 조용히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를 하러 가셨습니다. 밤새도록 기도를 하고 내려오시던 예수님은 칼과 몽둥이를 든 사람들과 함께 오고 있는 유다를 만났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에게 가까이 가서 뺨에 입을 맞추며 인사를 했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그러자 같이 온 무리들이 와락 달려들어 예수님을 꽉 붙잡았습니다. 예수님을 붙잡아가려 하자 베드로는 허리에 차고 있던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오른쪽 귀를 내리쳤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크게 야단치시며 말고의 귀를 다시 붙여주셨습니다.
잠언 위로부터 오는 지혜.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 솔로몬은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렇게 세 권의 책을 지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잠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를 솔로몬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책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평안하십니까? 구약성경의 잠언을 함께 읽으며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배우는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23절을 읽기 시작했는데요. 23절 전체를 다시 한번 읽고 중반절과 하반절 말씀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네, 지혜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면, 즉 인생길을 완전히 바꾸는 그 어려운 일을 해내면 지혜가 어떻게 해주겠다고 했는지 중반절과 하반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네, 여기서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라는 표현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 사람에게는 매우 강렬한 인상을 줍니다. 그래서 성경을 몇 차례 읽어본 사람에게 오히려 잠언 1장 23절 중반절에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겠다는 표현이 이해하기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성령을 그것이라고 하지 않고 그라고 지칭합니다. 우리에게 인격이 있듯이 성령께서도 인격성을 지니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말의 높임법을 살려서 꼭 성령님이라고 부르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리스도인 각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고 그 사람 안에 거하게 하십니다. 히브리어로 성령은 루아흐입니다. 이 단어는 다른 고대 히브리어 단어들과 마찬가지로 의미의 폭과 깊이가 굉장히 넓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지극히 크고 중요함을 인식하고 인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구약성경에서 루아흐가 성령을 가리키는 경우가 아닐 때에도 성령께서 하시는 일과 관련된 것으로 오해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점입니다. 성경을 천천히 묵상하면서 읽을 때 어느 한 가지 가르침을 진하시게 강조하면서 또 경건을 과장하면서 읽다 보면 이러한 함정에 빠질 위험이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인격성을 지니고 계시지만 성경에는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표현도 함께 나옵니다. 여기서도 짐작할 수 있듯이 성령에 대한 이해를 쌓아가기 위해서는 섣부른 결론을 내리지 않는 조심스럽고 겸손한 연구와 묵상과 기도가 필요합니다. 영을 부어주는 것에 관한 이야기를 하다가 이야기의 폭이 너무 넓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시 범위를 줄여서 아주 조심스럽게 두 가지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성령을 부어준다는 표현이 지니는 뜻을 성경 말씀 전반을 통해 계략적으로 이해해 보려 합니다. 둘째, 잠언 1장 23절에서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라고 하신 말씀을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뜻으로 보는 것이 자명한 것인지 아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는 표현이 강하게 와닿는 이유는 이사야서 등에서 하나님께서 성령과 관련하여 이러한 표현을 쓰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확인을 위해 이사야서 44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스루나. 네, 여스루는 이스라엘을 사랑스럽게 부르는 말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네 자손에게 나의 복을 네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의 버들같이 할 것이라. 네,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었습니다. 목마른 사람에게 주어진 물, 마른 땅에 흐르는 시냇물이 힘을 내게 하고 생명력을 주듯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복을 부어주겠다고 하신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는 약속은 요엘서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과 29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 즉 환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성령을 부어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50일째 되는 오순절날 성취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네, 약속된 성령이 오시면서 여러 가지 은사가 초자연적으로 주어졌는데 그 가운데는 배우지도 않은 언어로 말을 할 줄 아는 능력도 있었습니다. 그러한 은사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 나라에 흩어져 살다가 명절을 맞아 예루살렘에 잠시 모인 유대인들이 이 은사를 통해 주어지는 복음을 듣고 이해하고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여러 사람에게 부어주신 일이 또 한 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난번에 말씀드린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서였습니다. 지금까지 간략하게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겠다는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극적으로 이루어주셨기 때문에 잠언 1장 23절에 영을 부어준다는 표현을 보면서 성령을 떠올리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문맥을 벗어나지 않으면서 본문의 뜻을 있는 그대로 보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그릇된 가르침에 빠지지 않는 지름길입니다. 잠언 1장 23절 말씀에서 지혜가 준 희망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네, 잠언은 히브리 시의 형식으로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나의 영이 무엇을 뜻하는지 확실치 않으면 그와 짝을 이루는 행, 즉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하는 내용에 비춰보면 됩니다. 그렇게 볼 때 여기서 나의 영은 내 말과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 잠언 1장 23절에서 영이라고 번역한 히브리어가 바로 루아흐입니다. 루아흐에 담긴 기본적인 의미는 움직이는 공기입니다. 바람을 뜻할 수도 있고 헛된 것을 뜻할 수도 있지만 호흡, 입에서 나오는 말, 기운, 마음, 기질,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 영, 성령까지 뜻할 수 있습니다. 잠언 1장 23절 말씀의 경우 조금 전에 우리가 읽은 가까운 문맥을 보면 여기서 영은 말과 관련된 내면의 성질, 즉 생각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혜가 큰 소리로 부를 때 늦게라도 정신을 차리고 돌이키면 지혜의 생각과 지혜의 말이 시냇물처럼 밀려들어올 것입니다. 누구나 원하기만 하면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지혜가 그 생각을 우리에게 부어주겠다는 표현은 원하는 사람에게 충분한 지혜가 공급될 것이라는 약속으로 이해됩니다. 잠언 1장 23절 하반절에서는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보인다 하는 것은 알게 한다 하는 뜻입니다. 잠언 1장 23절 말씀을 공동 번역에서는 다음과 같이 멋지게 옮겼습니다. 내 훈계를 듣고 돌아서면 내 속마음을 부어주고 내 속의 말을 들려주련만.
예수의 생애와 교훈. 히브리서 1장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옛적의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처럼 본래 하나님이셨지만 자신을 비우고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마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애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예수를 시험해 보려고 왔다. 그들은 예수를 보고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증거로 기적을 보여달라고 하였다.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는 해질 무렵에는 하늘이 붉은 것을 보니 내일은 날씨가 화창하겠구나 하고 말한다. 또 동틀 때에는 하늘이 붉고 구름이 많이 낀 것을 보니 오늘은 날씨가 굳겠구나 하고 말한다. 너희는 이렇게 하늘을 보고 날씨가 어떨지를 알면서 이 시대의 표적을 볼 줄 모르는구나. 악하고 믿음이 없는 세대가 표적을 찾는다. 하지만 너희 세대에게는 요나의 표적 말고는 아무 표적도 보여주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신 뒤 예수께서는 그들을 떠나가셨다. 예수의 제자들은 호수 건너편으로 가면서 빵을 가져가는 것을 잊어버렸다. 그런데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바리새파와 사두개파의 누룩을 조심하고 경계하여라.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면서 말하였다. 우리가 빵을 가져오지 않아 저런 말씀을 하시는 모양이다. 예수께서 제자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하여 빵이 없는 것을 가지고 너희끼리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모르겠느냐? 빵 다섯 개로 오천 명이나 되는 사람을 먹인 일을 벌써 잊었느냐? 먹고 남은 것을 너희가 여러 광주리에 모아 담지 않았느냐? 또 빵 일곱 개로 사천 명이나 되는 사람을 먹인 것과 그러고도 남은 것을 주워 모은 것이 여러 광주리였던 것을 잊었느냐? 어찌하여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이 빵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모르느냐? 내 말의 뜻은 바리새파와 사두개파의 누룩을 조심하라는 것이었다. 그제야 제자들은 예수께서 조심하라고 하신 것이 빵에 쓰이는 누룩이 아니라 바리새파와 사두개파의 가르침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읽어드린 말씀을 통해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는 제목으로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부터는 주님의 생애의 최고의 역사, 즉 구속의 역사를 향한 순환이 예고됩니다. 이 16장과 17장이죠. 종교 지도자들과의 논쟁이 잦아지고 비로소 주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시는 것을 듣게 됩니다. 당시 종교 세력의 양대 산맥이라 할 수 있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예수도의 인기를 시샘해서 온갖 올무와 시험을 다하여 예수를 백성들의 관심 밖으로 밀어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사람의 간사한 모략에 넘어가실 리가 없었고 그때마다 오히려 자신들이 참패를 당하는 쓴 경험을 하곤 합니다. 오늘의 내용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여전히 예수 기도를 시험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간사한 계략과 그들의 잘못된 가르침에 경계하시는 주님의 가르침이 계셨지만 그 가르침을 오해하는 주님의 제자들의 어리석음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무지를 일깨워 가르치시는 주님의 사랑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1절에서 4절의 말씀으로 하루의 날씨보다도 역사와 시대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함을 가르치십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여전히 예수님을 시험하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보는데 저들은 예수들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의 기본적인 계명조차도 어기면서 당돌하게 예수를 시험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성령의 충만한 역사 속에 있었던 사도행전 속에서도 불신의 사람들에 의해서 있었던 일이었고 오늘 우리 시대에도 같은 불경건은 얼마든지 저지를 수 있습니다. 믿음은 시험에서 검증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시험에서 검증하는 것은 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 이성 영역의 학문입니다. 함에도 이런 인간 이성의 학문 자세에 익숙해 있는 사람들은 신앙에서조차 같은 시도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 것은 하나님은 시험으로 알아지는 분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할 때 알아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시험의 대상이 아니라 이미 확증된 순종과 예배의 대상일 뿐이십니다. 하루에 날씨를 아는 것보다는 시대의 징조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님께서 가르치십니다. 1차 농경문화 속에서 매일의 날씨를 바르게 아는 것은 생산과 관련되는 중요한 사실입니다. 오늘도 지독하게 덥겠다. 농사를 여러 해 동안 지어온 사람들은 성경이 아니라도 창세기 1장 14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누게 하라. 또 그 광명으로 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을 이루라 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잘도 알아냅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일기예보는 정말 신기할 정도로 적중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과학적인 일기예보를 늘 잘 사용하는 사람들도 이 마지막 가는 시대를 헤아리지 못한다는 사실이 크나큰 비극입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장사됨과 부활이 사람을 살리는 가장 귀중한 기적입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가시다. 늘 이야기에도 부족할 뿐인 예수도의 온 인류를 위한 희생의 십자가와 부활, 그 은혜의 기적에 나를 맡기는 것이야말로 영원히 살 수 있는 기적입니다. 함에도 여기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적을 보여달라고 부르짖습니다. 그때나 오늘이나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일 만큼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기적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부족한 것이 어느 시대나 문제입니다. 인류에서 단 한 번 있었던 표적, 단 한 번만 필요한 이적, 나와 모든 인류의 죄를 지시고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승천하신 그 생명의 기적에 나를 일치시키는 역사가 오늘도 믿음으로 이루어질 수 있고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되어야만 합니다. 창세전에 하나님의 작정과 계획, 그리고 그의 선자를 통하여 예언되었던 놀라운 기적이 바로 우리 각자를 위한 기적으로 예수께서 몸소 베푸신 이 기적은 그 주님을 순종하는 자들에게 새롭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역사 속에 수많은 기적을 봅니까? 살인자가 이 예수의 죽으셨다가 사시는 기적에 동참하여 성자가 되는 기적을, 난봉쟁이 마약쟁이들이 새로워지는 기적을 오늘 이 역사 속에도 수없이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은 비록 악하여 계속적으로 기적을 요구할지라도 이 죽으심과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삶으로 보여주신 기적만이 가장 가치 있는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5절에서 12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아직도 영적인 것을 구분하지 못하는 연약한 제자들을 봅니다. 제자들은 늘 떡을 어느 정도 준비하고 다녔는데 하필이면 이것을 잊어버린 입장에서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자신들이 떡을 가져오는 것을 잊었기 때문이라고 지레짐작해서 서로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넘겨짓고 맙니다. 주님은 잘못된 영적인 교훈에 대해 안타까워하시는 대신에 제자들은 육신에 먹을 것에 대해 염려하는 서로 오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도 신앙의 부분들이 많이 왜곡되고 있는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신령한 복을 약속하시는데 그것을 오로지 세상에서 영광과 부귀로만 이해하는 것도 마찬가지가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잃지 않으려고 오랜 역사 속에서 육신적으로 고난을 자초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기까지 하는 모습을 히브리서 10장에서 11장에 보는데 오늘 우리는 사라질 것, 없어질 것들에 너무 하나님의 복의 기준을 평가하는 것이 마치 잘못된 신앙적 교훈을 경계하시는 주님의 우려에 육신의 음식으로 착각하는 제자들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신 주님의 말씀의 교훈은 무엇일까? 앞에서도 누룩을 이미 논의한 바 있지만 누룩은 천국에 비유되기도 했지만 역시 그 확산력의 열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이 강한 확산력으로 전파되는 것은 환영할 만하지만 반대로 본문의 누룩은 가장 강한 확산력을 가지는 잘못된 교훈을 경계하신 내용입니다. 먼저 바리새인들의 경계되는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들의 입장에 맞게 바꾸고 대대로 그렇게 내려온 유전을 고소하면서 자신들처럼 하지 않는 사람을 정죄하고 하나님보다는 사람들 앞에서 거룩하게 보이려는 독선과 위선, 그리고 가식적인 자세들이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그러한 사람들은 결국 사람을 하나 더 얻는다고 할지라도 자신과 같은 위선자만을 만들 것이기 때문에 두려운 경고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이중적인 모습을 사람은 몰라보고 따르고 존경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나중은 그 결과대로 될 것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바울은 경계를 주고 있습니다. 이 누룩은 나중에 베드로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것을 성경에서 보게 되었다는 바울의 안타까운 고백을 듣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3절이죠. 이러한 책망은 그때 바리새인들에게 뿐만 아니라 오늘 같은 신앙적 행동을 하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동일한 책망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저를 포함해서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사람 앞에 거룩한 척하는 이중적인 사람들에게 함께 주시는 책망입니다. 사두개인의 누룩은 어떤 것일까?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면서 오로지 현실의 영화에 관심을 두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부활도 믿지 않고 성전을 자신들의 장사터로 만들고 이익이 생긴다면 헤롯 땅과도 손을 잡았던 세속주의에 또 현실주의자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영광의 약속을 부정하고 오로지 현실의 영화의 부에 모든 신앙적 목표를 사용하는 사두개인들의 누룩도 오늘 우리 현실에서 얼마든지 보고 듣는 무서운 누룩이요 계속되는 확산을 경계해야 할 죄악의 누룩입니다. 바울사도는 이런 자들 향하여 마음이 부피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디모데전서 6장 5절에 경계한 바 있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 주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합당하지 않으며 하나님도 사람을 친히 시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기적은 더 봐야 할 정도로 부족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믿음의 부족입니다. 매일의 일기예보를 바로 아는 것보다 마지막을 향하여 가는 이 시대를 바르게 구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람들 간에 살게 하는 복음이 확산이 누룩처럼 확산되어야 하지만 거짓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교훈은 차단되어야만 합니다. 생명의 복음의 확산은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하고 거짓된 교훈은 사탄의 역사이기 때문에 반드시 차단되어야만 합니다. 이런 입장에서도 영육 사이에서 영적인 것을 더욱 힘쓰고 경계하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세상이 나를 아무리 억압하여도 때로는 근심과 걱정이 우리 마음을 짓눌려도 우리가 진리 안에 가하면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자유를 줍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놀라운 말씀은 하나님 말씀 곧 진리가 우리를 죄의 속박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줍니다.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함께 묵상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지금부터 약 2700년 전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 제국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나라를 잃었습니다. 시편 137편은 바벨론 포로 생활이 어땠는지를 보여주는 슬픈 노래입니다. 이 시편의 일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의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가운데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이 이방 땅에서 시온산에 있는 예루살렘을 생각하며 울었다고 했습니다. 그 당시 그들을 포로로 잡아간 바벨론 사람들이 그들에게 노래를 부르라고 했습니다. 자기들을 황폐하게 만든 원수들이 그들의 오락을 위해 노래를 불러달라고 했다는 내용입니다. 참으로 슬픈 상황이지만 이 시편 끝부분에는 극적으로 상황이 반전될 것이라는 예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8절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멸망할 땅 바벨론아, 네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역사는 이 성경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한때 영원할 것 같았던 바벨론도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새로 탄생한 제국이 페르시아입니다. 그러나 그 페르시아도 그리스에 멸망했습니다. 그 후에 일어난 나라가 로마 제국입니다. 온 세상을 호령하며 영원할 것 같았던 로마 제국도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왕이시고 영원히 우리를 다스릴 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방금 말씀드린 역사가 그 나라들이 일어나기도 전에 이미 예언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다니엘서 2장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 당시 바벨론 왕이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그는 커다란 신상을 보았습니다. 그 신상의 머리는 순금이고 가슴과 두 팔은 은이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고 그 종아리는 쇠고 그 발은 얼마는 쇠고 얼마는 진흙이라고 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 신하 가운데 아무도 그 꿈을 해석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 다니엘이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하면서 마지막에 이런 말을 합니다. 다니엘서 2장 44절과 45절입니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 나와서 쇠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그 크신 하나님이 장래 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꿈에서 본 신상은 바벨론과 그 후에 일어날 여러 나라들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운명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 모든 나라들이 사라졌습니다. 요한 1서 2장 17절에서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왕이시고 영원히 우리를 다스릴 뿐입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